특집 대담.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는 인민들에게 개혁개방의 방도를 제시합니다. 윤성호, 장성무와 함께 조선의 내일을 그려보십시오.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독재를 반대하는 양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 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들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금 옛남의 개혁개방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8번째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역 자유화 조치와 또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리에 윤성호 방송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지난 시간에는 무역 자유화 조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합니다.
네네.
네, 먼저 이 왜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개혁개방 이후에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왜남이나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가운데 핵심은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수출 산업을 발전시킨다. 이제 이런 거였죠. 그 상품을 만들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이제 수출을 해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요. 당시 왜남이나 중국은 수출을 할 만큼 질 좋은 물건을 생산할 기업소 자체가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품을 개발하고 또 생산하고 판매하는 모든 면에서 수출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외국 자본을 과감하게 끌어들이고요. 그 돈으로 수출 기업소들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이제 키우는 그런 전략을 실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요. 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뭐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예, 일단 두 나라가 썼던 제도적인 것, 법률적인 제도부터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개혁개방을 결정한 직후인 1979년이었죠. 중외 합자경영기업법이다 이런 것을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1980년 1년 후인데요. 경제특구를 그 법에 따라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경제특구가 바로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인 그 경제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왜남의 경우에는 신경제정책 시기였던 1980년대 초중반에는 사실 대외관계가 개선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87년 이때쯤에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 직접 투자를 끌어들인 것은 이제 대외관계 문제가 해결된 1990년대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남에 대한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 1990년대 초중반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바람이 일었습니다. 그때에는 뭐, 세계 선진국들이 이제 왜남으로 가야 된다. 공장을 세우려면 왜남으로 가자. 이런 구호들이 막 있을 만큼 그랬고요. 금융위기가 조금 있었던 때 잠깐 주춤했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다시 외국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방금 뭐 외국 자본을 꾸려들여서 이 수출 기업을 건설하고 또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을 실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이 왜남이나 중국의 경우 외국 자본을 꾸려들여서 수출 산업이 뭐 어느 정도 발전했습니까?
예, 개방 직후에 외국 자본을 받은 기업소들의 수출,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이제 의도했던 대로 외국 자본을 통해서 수출 발전 전략을 썼는데 그것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경우에는 총 수출에서 외국 자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져서 뭐 최근에는 60% 정도 수준에 그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1차 상품을 제외한 제조업 제품의 수출, 그중에서도 특히 경공업이라든가 전자업종의 주력 수출 상품에서는 외국 자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러고 보면 외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이런 수출 기업이 없었다면 중국 경제나 또 왜남 경제가 이만큼 발전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재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왜남의 수출 산업에서 외국 자본 기업의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웬남의 경우에는 전체 수출에서 외국 자본 기업의 비중이 중국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웬남이 쌀을 비롯한 1차 생산품의 수출이 많은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만, 그러나 1차 생산품을 제외한 제조업 제품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입니다. 공업 생산 수출 액수의 약 한 40% 가까이가 외국 자본 기업이 수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에는 한 8%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30% 정도 이걸 조금 넘어섰습니다.
네. 이 중국이나 웬남에 진출한 외국 자본 기업들이 그와 같은 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네.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외국 자본 기업들이 처음부터 막대한 수출을 했던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그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제 활동을 하기에 중국이나 웬남 두 나라 모두 이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하다못해 전기라든가 물, 그다음에 도로도 뭐 굉장히 부족했고요. 이제 한마디로 기본적인 생산 여건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었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과 웬남 정부가 외국 자본 기업들의 생산 여건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외국 자본들이 충분히 물건을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정부의 의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김정은 정권처럼 돈이나 빼먹으려고 하고 네네. 필요할 때는 들여왔다가 점차적으로 이득이 상당히 날 것 같으면 훌러당 다 뺏어먹는 이런 걸 가지고는 도저히 외국 자본의 유치가 어렵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외국 자본 기업이 웬남이나 중국 같은 개혁개방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그렇게 미친 영향은 막대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개혁개방 국가의 경제 발전에서 이 외국의 자본 기업이 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쉽게 몇 가지로 정리한다면 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 일단 첫 번째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각 나라를 세계적인 수출 기지로 발전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이제 웬남도 그렇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전 세계 최고의 생산기지가 중국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각 나라의 국내 수출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수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줬다는 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 자본 기업들이 이제 중국이나 웬남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국내 수출 기업들도 외국 자본 기업들의 제품이라든가 그들이 물건을 파는 방법, 경영 방식 이런 것들을 따라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수출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외국 자본 기업들이 상품을 만들 때 각 나라의 기업소들이 만든 부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외국 제품들을 뭐 그대로 들여와서 가공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라든가 웬남 현지 기업들의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서 중국이나 웬남의 부품 기업소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 나라 인민들은 굶주림에서 해방됐고 자유롭게 말하고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증명해준 개혁개방의 길. 조선인민의 꿈이자 미래입니다.
이렇게 외국 자본이 어떤 산업 분야에 이제 투자하는가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웬남이나 중국의 경우 외국 자본이 투자한 산업은 주로 뭐 어떤 분야였습니까?
예, 외국 자본이 투자한 분야는 뭐 두 나라 모두 사실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보다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외국 기업의 수출은 주로 가공무역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 개혁개방을 할 때에도 특히 이제 외국 자본 그 끌어들일 때 이 가공무역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가공무역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 한마디로 외국에서 돈이라든가 원료 이런 것을 들여와가지고 그것을 조립하거나 가공해서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수출하는 방식 그런 무역을 이제 가공무역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이나 웬남은 수출용 자본과 원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비롯해서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줄여주는 식으로 가공무역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무역 방식은 원료가 부족한 나라에서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대신 물론 노동력은 당연히 좋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원료 부족 그러나 노동력은 좋은 나라들이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수출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았고요. 웬남이나 중국도 그와 같은 전략을 사용한 것이죠.
네. 그럼 이 대외 무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뭐 비중이 있을 텐데요. 비중 얼마나 됩니까?
일단 중국의 예를 들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가공무역이 전체 대외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좀 넘습니다. 그만큼 가공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수출을 늘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품을 수입에다가 그것을 단순히 이제 조립해서 수출하는 그런 가공무역은 아무래도 마진이 조금 이제 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공무역의 약점이죠. 마진이 작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장경제 용어로는 부가가치가 낮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 이윤이나 마진이 많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높은 수준의 창조성이 필요한 제품이거나 아니면 최신 기술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그런 제품들. 이런 제품을 만든다면야 이제 마진을 많이 남길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가공무역처럼 단순 조립해서 만든 제품은 아무래도 높은 가격을 매겨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진도 작고 이것 때문에 이제 가공무역은 부가가치가 낮은 그런 약점이 있겠습니다.
예. 뭐 가공무역이라고 이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네네. 북한에도 이제 운하무역에서 하는 수출품 피복 공장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마진이 상당히 작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겠죠. 예.
네. 이 중국이나 웬남에서는 이 가공무역의 약점을 뭐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사실 마진이 작은 가공무역을 처음에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원료나 돈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이 가공무역을 하는 것이 수출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제 선택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웬남도 처음에는 돈과 원료를 뭐 거의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만들었던 것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국내 기업 수들을 육성하는 그런 이중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수출 상품의 부품을 처음에는 외국 기업에 의존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바로 그 부품을 국내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이른바 부품 현지화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그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좀 하락하고 수출 산업에서 창출되는 그 부가가치 이것도 이제 점점 높아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가공무역을 장려해서 수출 산업을 육성하되 이 장기적으로는 국내 부품 산업을 육성해서 이 수출 마진을 높여나가는 그런 전략을 썼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선 이 외국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구에 필요한 또 다른 조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일단 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법에서는 이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을 우대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겠죠. 뭐 세금을 깎아준다거나요. 그러나 중국이나 웬남은 외국 자본 기업을 끌어들인 간부라든가 지배인들에게도 큰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할 경우에 더 높은 직책을 주거나 아니면 급여를 이제 올려줬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간부들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대단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또 국유기업이라든가 기타 기업의 관리자 또는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도 외국인들과 이 합작을 하거나 협력을 하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외국인 기업 같은 경우는 급여도 높고요. 그다음에 작업 환경도 깨끗하고요. 또 직장도 안정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자본을 끌어오는데 단순히 뭐 경영자 관료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도 대단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예.
이 부분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잘 이제 새겨 두려워 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되는데요.
네네.
이 웬남은 중국과 매우 유사한 그런 개방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과 이제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가장 큰 차이점은 웬남 같은 경우 중국에 비해서 원조, 외부 원조의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인민들의 저축이라든가 외국인이 직접 돈을 투자하는 식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경제자금을 만들었는데요. 웬남은 외부의 원조를 경제자금으로 적극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80년대 중후반까지는 이제 주로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이제 받고 있었죠. 당시에만 해도 이제 사회주의 나라였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원조가 끊겼는데요. 웬남은 그냥 바로 즉시 소련의 원조가 끊기자마자 서방 세계에 원조를 적극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을 썼고 그때 받은 원조금을 경제 발전에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참, 북한도 이제 서방 측이 원조를 적극 받아들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요.
네네.
네. 지금까지 웬남의 개방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중국과 웬남의 개혁 개방 경험을 조선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성호 방송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